설 연휴를 맞이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올해 설에도 공항에 문정성 씨를 이뤘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이는 국가적 이벤트를 의미하죠. 한국의 설 풍습과는 다소 무관하게 보이지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벤트는 국가와 언어를 초월한 하나의 전통이죠. 물론 영어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가족 상봉을 의미하는 Family Reunion이란 말이 관용어나 다름없는 걸 보면 말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이는 이 범국가적인 행사가 즐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아일랜드의 극작가 위트와 풍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조지 버나드 쇼도 그랬었나 봅니다. 아, 이런 말을 남겼다는군요. When our relatives are at home, we have to think of all their good points, or it would be impossible to endure them. 가족 친지가 한 집에 모이는 때에 우리는 그들이 가진 미덕이란 미덕은 빠짐없이 모조리 다 생각해내야만 한다. 안 그러면 그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 반면에 설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지만 웃어른과 선조를 기억하는 행위는 곧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라 믿었던 작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Every man is a quotation from all his ancestors. 모든 인간은 그의 선조에게서 인용된 존재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오래전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행위도 설에 차례와 비슷한 데가 있다고요? 사람과 인생에 대한 허구를 읽는 행위를 통해서, 즉 뛰어난 선조가 남긴 문학이라는 유산을 통해서 참된 인간, 그릇된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나갈 방향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This is Kaylin.
설을 앞둔 하루 전날 밤인데요. 어떻게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어떤 시간을 보내시건 간에요. 이런 때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기쁘게, 기꺼이. 네. 문학 작품, 고전을 읽는 것이 설의 본래 의미와 비슷한 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버나드 쇼는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자리는 어쩌면 힘들고 괴로운 자리라고 말했는데 진짜 방점이 찍힌 거는 그들의 장점을 온 힘을 다해서 찾아내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 설령 견디려고 급조한 거라고 해도 그 생각과 노력의 깊이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상 중인 작품의 여주인공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장점이라면은 뭇 남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뭐.
물론 꿈과 희망을 주죠. 내가 그렇죠. 이 여자를 지킬 수 있다.
그렇죠.
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뭐 몇 가지 더 발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서머셋 몸의 루이즈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루이즈,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 여자가 등장하죠. 오늘 그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했네요. Robin Thicke, T.I., Pharrell Williams의 Blurred Lines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William Somerset Maugham 원작, Louise 감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감상 시간입니다. 이야기의 화자, 나에게는 25년 동안 알고 지내온 루이즈라는 여성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루이즈를 싫어합니다. 루이즈도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루이즈가 여성의 나약한 면을 이용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즈는 심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목숨은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자가 보기에 그녀는 매우 건강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놀라운 정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매혹된 순진한 남자들은 그녀의 말만 듣고 불에 달려드는 분화방처럼 그녀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입니다. 루이즈는 이제껏 두 번 결혼했습니다. 두 명의 남편은 그녀가 행여 날아갈까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며 자기들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루이즈의 연약한 몸은 그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뿐입니까? 바야흐로 그녀 인생의 최고 절정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She had the time of her life. There was no convalescent home in France that was more popular. I met her by chance in Paris. She was lunching at the Ritz with a tall and very handsome young Frenchman. She explained that she was there on business connected with the hospital. She told me that the officers were too charming to her. They knew how delicate she was and they wouldn't let her do a single thing. They took care of her, well, as though they were all her husbands. She sighed. Oh, poor George. Who would ever have thought that I, with my heart, should survive him?
And poor Tom,
I said. I don't know why she didn't like my saying that. She gave me her plaintive smile and her beautiful eyes filled with tears. You always speak as though you grudged me the few years that I can expect to live.
By the way, your heart's much better, isn't it?
I'll never be better. I saw a specialist this morning, and he said I must be prepared for the worst.
Oh, well, you've been prepared for that for nearly 20 years now, haven't you?
루이즈는 인생의 황금기를 즐겼다. 일찍이 그녀가 부상 장교들의 병원으로 제공한 별장은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 나는 파리에서 루이즈를 만났다. 루이즈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젊은 프랑스 남자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 병원 일로 파리에 와 있어요. 아, 장교님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허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손가락도 까딱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정말로 날 잘 보살펴주세요. 뭐랄까. 그래요, 마치 다들 제 남편인 것처럼. 가엾은 조지. 이처럼 심장이 약한 나보다 먼저 떠나다니.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아, 불쌍한 톰.
난 그녀의 첫 남편을 언급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말이 어째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루이즈는 슬픈 미소를 띠고 아름다운 눈에 눈물을 가득히 담았다.
당신 말투는 언제나 나 같은 사람에겐 2, 3년의 목숨도 아깝다는 식이군요.
그건 그렇고 심장은 늘 좋은 편이죠?
좋을 리 없죠. 오늘 아침에도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 최악의 사태가 닥칠지 모르니 각오하고 있어야 된대요.
When the war came to an end, Louise settled in London. She was now a woman of over 40, thin and frail still, with large eyes and pale cheeks. But she did not look a day more than 25. Iris, who had been at school and was now grown up, came to live with her.
She'll take care of me, said Louise. Of course, it'll be hard on her to live with such a great invalid as I am, but it can only be for such a little while. I'm sure she won't mind.
Iris was a nice girl. She had been brought up with the knowledge that her mother's health was precarious. As a child, she had never been allowed to make a noise. She had always realized that her mother must on no account be upset. And though Louise told her now that she would not hear of her sacrificing herself for a tiresome old woman, the girl simply would not listen. It wasn't a question of sacrificing herself. It was a happiness to do what she could for her poor dear mother. With a sigh, her mother let her do a great deal.
Oh, it pleases the child to think she is making herself useful, she said.
Don't you think she ought to go out and about more?
I asked.
Oh, that's what I'm always telling her. I can't get her to enjoy herself. Heaven knows, I never want anyone to put themselves out on my account.
And Iris, when I remonstrated with her, said,
Poor dear mother, she wants me to go and stay with friends and go to parties. But the moment I start off anywhere, she has one of her heart attacks, so I much prefer to stay at home.
'전쟁이 끝나자 루이즈는 런던에 정착했다. 이제 마흔을 넘은 나이였고 여위고 허약한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스물다섯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 기숙하고 있던 딸 아이리스는 이미 성장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루이즈는 내게 말했다.
저희가 절 보살펴주겠지요. 물론 그 애로선 괴로운 일이겠지요. 이토록 쇠약해진 병자와 함께 지내다니.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목숨, 그 애도 싫다고는 하지 않겠죠.
아이리스, 그 애는 참 착한 아이였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건강은 잠시도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고 들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자랐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리스는 늘 명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루이즈가 나 같은 귀찮은 늙은이 때문에 네가 희생될 수는 없어 라고 말한들 아이리스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희생이 아니에요. 가엾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딸 앞에서 루이즈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모든 것을 딸에게 맡기기로 했다.
아, 저 아이는 기쁜 거예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루이즈, 당신 딸이 밖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편이 더 낫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 애에게 늘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도 그 애는 자기의 즐거움 따윈 안중에도 없어요. 정말이지, 난 날 위해 그 아이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정작 내가 아이리스에게 직접 물어보았을 때 아이리스의 대답은 이랬다.
가엾은 엄마는 제가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라, 파티에 갔다 오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제가 외출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발작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전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윌리엄 서머셋 모음 원작 루이즈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The Police의 Mother이었습니다. 툭하면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가는 허약한 심장을 가진 여자 루이즈. 그녀는 한사코 고사하지만 세상은 그런 그녀를 더없이 아낍니다. 그녀의 어린 딸마저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데에만 전력을 다합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외출만 하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심장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그런 딸 아이리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루이즈의 심장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But presently, she fell in love. A young friend of mine, a very good lad, asked her to marry him, and she consented. I liked the child and was glad that she was to be given at last a chance to lead a life of her own. She had never seemed to suspect that such a thing was possible. But one day, the young man came to me in great distress and told me that his marriage was indefinitely postponed. Iris felt that she could not desert her mother. Of course, it was really no business of mine, but I made the opportunity to go and see Louise. She was always glad to receive her friends at tea time, and now that she was older, she cultivated the society of painters and writers.
Well, I hear that Iris isn't going to be married,
I said after a little. I don't know about that. She's not going to be married quite as soon as I could have wished. I've begged her on my bended knees not to consider me, but she absolutely refuses to leave me.
Don't you think it's rather hard on her?
Dreadfully. Of course, it can only be for a few months, but I hate the thought of anyone sacrificing themselves for me.
My dear Louise, you buried two husbands. I can't see the least reason why you shouldn't bury at least two more.
나의 친구로 매우 선량한 한 청년이 루이즈의 딸 아이리스에게 청혼을 했다. 아이리스도 승낙했다. 나는 아이리스를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아이도 자신만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리스에게 청혼했던 청년이 무척이나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결혼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말했다. 아이리스 말이 어머니를 두고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나설 처지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기회를 보아서 루이즈를 찾아갔다. 루이즈는 전부터 티타임의 친구들을 즐겨 초대했다. 나이를 먹은 요즘에는 화가 문인들과 교제가 아주 활발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말을 꺼냈다. 그런데 아이리스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럴 리 없겠죠. 난 되도록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저 빨리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뿐이에요. 난 제발 나는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는데 그 아이는 나만 남겨두고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리스가 참 괴로울 거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괴롭겠죠. 하지만 그것도 2, 3개월이면 끝나요. 어쨌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되는 건 싫어요.
루이즈, 당신은 이제까지 두 남편을 무덤으로 보냈죠? 앞으로도 두 사람 정도는 더 무덤으로 보낼 수 있겠죠?
'Do you think that's funny?' She asked me in a tone that she made as offensive as she could. I suppose it never struck you as strange that you're always strong enough to do anything you want to, and that your weak heart only prevents you from doing things that bore you.
Oh, I know what you've always thought of me. You've never believed that I had anything the matter with me, have you?
I looked at her, full and square.
Never. I think you've carried out for 25 years a stupendous bluff. I think you're the most selfish and monstrous woman I have ever known. You ruined the lives of those two wretched men you married, and now you're going to ruin the life of your daughter.
I should not have been surprised if Louise had had a heart attack then. I fully expected her to fly into a passion. She merely gave me a gentle smile.
My poor friend, one of these days, you'll be so dreadfully sorry you said this to me.
Have you quite determined that Iris shall not marry this boy?
I've begged her to marry him. I know it'll kill me, but I don't mind. Nobody cares for me. I'm just a burden to everybody.
"이게 재밌나요?"
당신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모양인데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건강해요. 당신의 약한 심장은 싫은 일을 할 때에만 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병든 몸이라는 걸 한 번도 믿지 않으셨죠?
나는 루이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단 한 번도요. 당신은 무려 2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말도 안 되게 위협해왔다고 생각해요. 당신처럼 이기적이고 괘씸한 여자는 처음 봤어요. 당신은 가엾은 두 남자의 인생을 아주 망쳐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당신의 딸 인생까지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루이즈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나서 펄펄 뛰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는 기다렸다. 그러나 루이즈는 그저 상냥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가엾어라. 머지않아 당신은 분명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를 그 청년과 결혼시키지 않을 작정입니까?
난 결혼을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물론 내 몸은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무도 나 따위는 생각해 주지 않는군요. 난 모두에게 폐만 끼치고 있어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윌리엄 서머셋 몸 원작, 루이즈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로드의 A World Alone이었습니다. 화자인 나는 루이즈의 허약한 심장이 나약함을 무기로 세상을 제 아래 두려는 사람이 가진 허영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냉소하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가엾은 딸 아이리스를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피고를 다그치는 예리한 검사처럼 루이즈의 본질을 그녀의 허영을 남김없이 발라냅니다.
'Did you tell her it would kill you?'
'She made me.'
'As if anyone ever made you do anything that you were not yourself quite determined to do.'
'She can marry her young man tomorrow if she likes. If it kills me, it kills me.'
'Well, let's risk it, shall we?'
'Haven't you got any compassion for me?'
'One can't pity anyone who amuses one as much as you amuse me,'
I answered. A faint spot of color appeared on Louise's pale cheeks, and though she smiled, still her eyes were hard and angry.
'Iris shall marry in a month's time,' she said. 'And
if anything happens to me. I hope you and she will be able to forgive yourselves.
Louise was as good as her word. A date was fixed. A trousseau of great magnificence was ordered, and invitations were issued. Iris and the very good lad were radiant. On the wedding day, at 10 o'clock in the morning, Louise, that devilish woman, had one of her heart attacks and died. She died gently forgiving Iris for having killed her.
Iris에게 그 아이가 결혼하면은 당신 건강이 나빠진다고 말했습니까?
그 애가 그리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당신이란 사람은 누가 시키면 아직 결심하지 않은 것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군요.
만약 아이리스가 내일이라도 그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게 소원이니까. 내가 죽어도 좋아요.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죠. 어때요?
당신이란 사람, 나는 손톱끝만큼도 동정하지 않는군요.
당신처럼 날 웃겨주는 사람을 어떻게 동정하라는 거죠? 루이즈의 창백한 뺨이 어렴풋이 붉어졌다.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격하게 분노하고 있었다.
좋아요. 아이리스를 한 달 내로 결혼시키죠. 그런 후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도 딸아이도 자책감에 괴로워하지 말았으면 좋겠군요.
루이즈는 약속을 지켰다. 결혼 날짜가 결정되고 호화로운 가구들이 주문되고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아이리스도 선량한 그 청년도 기쁨에 얼굴이 빛났다.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루이즈는 마음 비뚤어진 이 여자는 또 심장의 발작을 일으켰다. 그리고 죽었다. 자기를 죽게 한 딸의 죄를 상냥하게 용서하면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윌리엄 서머셋 몸 원작 루이즈, 이것으로 모든 감상을 마칩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Vanity였습니다. 이기주의가요, 나약함, 고상한 제스처의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그 예였죠, 작품이었죠. 루이즈라는 캐릭터의 그 허영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인물에 대한 비판을 설득력 있게 끌어내는 과정까지 서머셋 몸의 치밀한 플롯과 사실적인 문체도 돋보였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죠?
네, 참 재밌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화자가 네. 어디 해볼까? 했으니까 이 루이즈는 마지막으로 그 블러프이라고 그랬잖아요. 25년 네. 동안 넌 허세만 부렸구나 했을 때 그래 내가 보여주겠어. 이번엔 진짜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그런 각오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요.
네.
그 화자가 루이즈를 보는 관점이요. 가끔 보면요. 애완견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 비슷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좀 애완견들이 버릇이 안 좋을 때는
네.
아니 묘하게 똑똑한 개들은요.
네.
주인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루이즈가 세상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애완견이고
네.
나약해. 날 좀 어떻게 해줘.
아.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친구 중에 하나였던 이 사람,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사람이 진실에 이걸 확
터트렸을 때
딱 네, 터트리니까 화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Push the right button을 했나요? 아니면 wrong button을 했나요?
살 만큼 살았나요?
그러게요.
여하튼 재밌었습니다.
네.
뭐 남녀 상관없이 이런 허세는
다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폴 오스터의 소설 겨울일기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나의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월 22일에 공연되는 Il Divo 내한 공연 Il Divo A Musical Affair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윌리엄 서머셋 모음의 한편과 함께하는 시간 내일 금요일에도 계속됩니다. 흥겨운 우화를 소재로 한 새로운 단편 준비했고요. 제목만 들어도 아실 텐데요. 개미와 배짱이,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되겠습니다. 원래 교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Adam Lambert의 What Do You Want From M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는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